자,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읽었죠. 그죠? 사사기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뭔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구절 가운데에 사사기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좀 다녔다, 교회 물좀 먹었다 그러면은 늘 기억나는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였다. 이제 그게 키워드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인데 그것만 알면 안 되고, 그것이 나오기까지의 또 다른 구절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그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사사기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려고 해요. 자,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 살 때는 욕심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다 그랬죠? 내가 만나리를 뭐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그냥 하루 먹을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랬죠. 왜 생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농사 짓는 만큼 결실을 맺게 때문이에요. 이제 요걸 기억하시면서 읽어볼게요. 자, 사사기는 우리가 핵심을 이제 요약을 해 뚫어내는 핵심 구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약속의 땅 밖의 상황을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였다면, 이 사사기부터는 이 약속의 땅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가 사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책을 따진다면 이 사사기부터 어디까지가 약속의 땅에 사는 이야기일까요? 사사기, 묶기는 이제 뭐 그렇다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가.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쫓겨나거든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니까 약속의 땅 밖에 얘기가 시작되는 거고, 열왕기 상하까지가 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우선 요단강 동서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우리 여호수아 읽었죠? 내용 다 알죠? 그래서 그 땅은 열두 지파에게 분배돼요. 여호수아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점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점령 못한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걸 하면 어때요? 요즘 현대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행기가 탁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수도다. 그럼 수도를 공습을 팍 하는 거죠. 그래서 폭탄을 막 투여해가지고, 뭐 수도나 뭐 군사 지역이나 아주 주요 국가 시설 이런 데들 다 폭격해가지고 다 터트려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파괴시켰다.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전쟁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사람 죽이는 거 관심 없어. 그리고 나선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군이 들어가 가지고 뭐 게릴라전을 펼치기도 하고, 땅속에 숨어 있거나 뭐 이렇게 아직 뭐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죽지 않은 이런 사람들, 적군 대장을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청소를 한다. 청소는 죄송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적으로 크고 큰 땅을 다 점령한 거예요.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조금 남아있는 그곳은 각 지파가 다 가서 다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세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다 했다 그러고 여기 사사에 가서는 못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봐라, 이뭐 서로 이제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용을 몰라서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는 사사기에 가서는 이제 부분적인 모든 미점령 지역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서 너희는 뭐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각 분배받은 지파의 의무와 책임과 숙제로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이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그분이 다 감당하고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공습을 하신 거죠. 이렇게 팍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게 와가지고, 그죠? 핵폭탄 같은 거다 해가지고 악의 세력을 다 전멸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개개인의 미점령된 이 죄성들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가서 군사적으로 싸워서 다 점령하는 것, 그거랑 그 정도는 냅두지 뭐 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이 주어졌어요. 이제 이 약속의 땅이야. 이제 너희가 다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 안양 일대 이제 뭐 만안구 전부 다 우리 주한테 줬단 말이에요. 만안구에 원래 있던 친일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나랑 친구니까 그냥 살지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안 돼. 다 나가 하고 어떻게든 무력으로 싸워내는 것. 그 두 가지의 싸움이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할까요? 싸우는 거 선택해요. 싸우는 거 선택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죠? 야, 우리 중에 누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선빵 날려가지고 이길래?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어떤 큰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뭐죠? 공습 부대가 엄청난 폭격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모든 걸 거의 다 짓밟아놨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게 다 쫓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를 못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써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철로 된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나중에 다윗 때까지 가도 철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청동기 문화까지 온 거죠, 사실. 그죠?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다 그냥 하룻밤에 짐 싸갖고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무슨 철로 된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 뭐 있는 뭐 홈이 들고 뭐 낫 들고 괭이 들고 뭐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좀 주순 거 몇 개 이렇게 주순 거 여호수아 시대 때 전투하면서 광야에서 전투하면서 아말렉 무찌르면서 했던 주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무기도 변변찮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몰살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까지 가서는 그 가나안의 땅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뭘로 싸워 이긴 거죠? 무기로 싸워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 뒤따라가서 이때까지 했는데 오늘 사사기에 와서는 그러한 전략을 쓰지 아니하고 무슨 전략을 쓴 거예요? 칼 대 칼로 싸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요, 왜 지죠? 핑계가 뭐예요? 나한테 철로 된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적당하게 순응하고 타협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니네 그냥 와서 우리 종으로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타협한 거죠. 타협한 거죠. 누구나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막 불타오르는 전투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엄청 노력하고요, 어느 아주 조그마한 것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요 엄청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철로 된 무기가 없지? 그래서 내가 지는 건가? 그래서 안 되는 건가? 이때까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뭐 뭣도 모르면서 뭐 아직 주기도문도 못 외우면서 뭐 찬송가 300몇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성령님 삼위일체도 모르면서 그냥 뭐 막 덤벼들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철로 된 거 찾기 시작한다고요. 돈을 찾기 시작하고요, 명예를 찾기 시작하고요, 세상적인 어떤 방법, 학력을 찾기 시작하고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철로 된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타협하고 순응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악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뭐 누구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훔쳐내거나 아니면 뭐 때리거나 이것도 악이지만 이것도 심각한 악이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승부를 보려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 그 변심부터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혹독하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끊임없이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배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을 다시 올바르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의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뭔지 뭐가 심판인지 아세요? 심판은 뭐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겼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와서 죽어라 뭐 이런 게 심판이 아니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심, 방치하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요 정도 악을 행했을 적에 아무런 뭐 불행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 정도는 내가 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게 심판이에요. 방치함, 내버려 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기들이 뭐 말썽을 피워요. 그래서 넌 더 이상 네 맘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장 큰 심판 아니겠어요? 가서 막 때리고 뭐 혼내고 이러면 얘가 바르게 클 가능성이 더 높지만 넌 그러고 살아, 방치하게 되면 이 아이는 아주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아이로 자라날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영웅들은요, 영리하고 용감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시에 막 올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가지고 건져내는 것,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순환 형식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배교 행위가 있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복종을 당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뭐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불쌍하게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게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이걸 발견해 내시면 돼요. 사사기 읽어가면서 아 이스라엘들이 죄 지었구나. 이제 힘들겠네. 아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르짖겠네. 부르짖어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음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이런저런 모양의 크고 작은 모양의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고 악을 행할 때 무언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렇죠?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셔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요, 이게 계속 사이클로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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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기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만 지금 그 상태가 쭉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인 거죠. 생각해봐요. 죄 짓는 이 배교 행위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다면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런데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란만 계속 문제만 생기고 있다. 이것도 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부르짖고 있는 것만 계속되고 있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네 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각자가 해결하는 요 부르짖음의 단계에는 각자만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설교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짖음의 단계가 아주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부르짖음의 단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말씀은 정말로 행하지 않던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나 아니면 봉사나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싸움들, 이런 것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나와서 뭐 100시간 기도해 그러면 해결돼,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성경 한번 일독하면 문제가 해결돼, 뭐 로마서 100번 읽으면 해결 이런 거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하나님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마다 좀 자기가 코드가 맞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이 찾아야 돼요. 본인이. 아시겠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거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나만의 어떤 코드를 잘 찾아내는 것. 아, 내가 요런 상태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되더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말씀을 읽어야 할 때다. 이런 걸 캐치해내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잘 되는 분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을 늘 보시길 바래요. 그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할까요? 읽었잖아요. 모세. 그리고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상당히 무서운 책이죠.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도 죽는다. 여호수아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요.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는 와, 대단한 기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 승리하면서 막 나아가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뭐라 얘기하느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단호한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해요. 그리고 협박까지 받아요. 그렇게 안 하면 니네 저주받아라는 얘기까지 듣게 돼요. 사사기는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경고를 전제로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께 신실했지만 사사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밝히는 책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전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요.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신명기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신명기 전체를 걸쳐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 모세의 위대함은 그건 거예요. 여호수아의 위대함도 있어요. 여호수아도 얘기해 줘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상당히 슬픈 일이죠. 찾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들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죠. 그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셔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무서운 분이죠. 우리 안에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시험을 넘기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런 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좋아요.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무너져 있을까요? 무너져 있다면 번제로 바쳐라는 음성조차 안 들렸겠죠. 그죠? 그리고 그의 믿음이 뭐 연약해져 있고 뭐 아주 뭐 무상숭배에 빠져 있었더라면 바치라는 말에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났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였다고요. 좋았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좀 약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뭐냐면 지금 내가 모든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 반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지금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 중에 어떤 건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순종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겁니다. 넘기세요.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문화, 곧 농경 문화의 뿌리를 둔 바알 숭배에 동화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일방인들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야만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게 돼요. 바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진짜 형편없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바알 숭배에 빠질 수 있지? 얘네들 진짜 형편없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뭐 한 400년,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믿음이 퇴색되어지는 그런 시기도 모르겠고 방금 조금 전까지 여수와 함께 전복전쟁 지르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왜 어떻게 얘네들 뭐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만 삐딱합니까? 네, 뭐 괜찮아요. 네, 삐딱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백성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는 뭘 시작하냐면 농경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는 만나 주워 먹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경작해서 농경 문화를 배워 농사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농사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르쳐 준 방법이 뭐였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와 과학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보시는 분 계세요? 이거 별개의 문제로 본다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주일이고 이제 어차피 내일 연휴긴 하지만 내일이 일하는 월요일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월요일날 출근해서 일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아, 물론 이제 우리는 아침에 시작할 때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이제 큐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켰다고요. 제사 지냈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 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사는 모양은 다 같잖아요. 다 같잖아요. 돈 버는 방법 다 같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별개라 생각하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농사 지으면 저렇게 지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런 형편없는 것들이 있나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의 어떤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양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진짜 복잡하고 힘든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한 게 뭐야 네가 의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의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바알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사울이 예를 들면 므미보셋, 이스보셋인데 뭐야 바알 어디 있어? 이런 생각 드신데 원래는 므미보셋에서 므비 바알이에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이스바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바알이라는 말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바꿔요. 보셋이라고. 왜냐? 보셋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수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너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아들 이름을 바알을 넣어서 이름을 짓냐 너무 부끄러워서 이것을 보셋이라고 바꾼다고요. 그럼 사울 정도는 뭐 그렇게 하겠지 생각이 드시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다윗의 아들 부엘야다가 있어요. 부엘야다 역대상 14장 7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부엘야다, 부엘, 바알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아,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느냐? 엘리아다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렇게 기록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바알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농경 문화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요. 다 그렇게 스카이 가야 되니까요. 뭐 다 그렇게 대기업 가야 되고 다 그렇게 사자들은 직업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 우리 한국에서 돈 벌려면 땅 투기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알 숭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만들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뭐 교회 안에서도 형편없는 거 많지만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무비판적으로 그냥 뭐 다 그렇게 살고 한국 사람 그렇게 사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잘 고민해보시면서 과연 이게 성경적인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세상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고민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그것이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서 일어난 중한 치권한 압력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땅을 경작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풍성한 소출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아둘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막 예를 들어서 뭐 소가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늘어나기 시작하고 곡식이 막 늘어나게 되면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이거 누가 와서 뺏어가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럼 지키는 게 뭐 소 한 마리 두 마리야 뭐 내가 지키겠지만 소 열 마리 넘어가고요. 여기에 뭐 쌀 20가마니 30가마니 막 쌓이기 시작한다면요. 누군가 와서 지켜주길 바라겠죠. 그 누가 지켜요 그거를? 처음에는 뭐 조금 사병들 고용하겠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그 수준이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수준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렇게 뭔가 있으면요. 결국 누가 나서야 돼요? 국가라는 게 생겨야 한다는 요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땅에서부터 나오는 부의 축적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상호협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관리 및 방어체계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기드온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줄만 볼게요.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심각한 말이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우리의 부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부를 지켜주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뭐 돈 얘기 나오면 항상 이렇게 죄인처럼 구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들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왕을 거절하지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을 근거지로 왕정을 세우고자 시도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망해요. 죽어요. 네. 죽는다고요. 그래서 왕을 요구한 요것이 뭐냐? 나중에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뭐가 없어서예요? 철로 된 무기가 없어서였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건 뭐예요? 왕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핑계죠. 변명이죠. 뭐 언제는 그런 게 있어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뭐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믿으면서 오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없을 때 힘들 때에도 다 믿고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섬기라 그러면 못한다 그러고 왜 이제 와서 함께 뭐 어디 하자 그러면 못한다 그러고 이제 와서 뭐 나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왜 그래요? 다 자기 거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거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고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책을 읽어가시면서 알아내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면요 두 가지의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나 이야기할 때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 이제 아기 생겼는데 이거 나 바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엘가나가 얘기해 줘요.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소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디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거? 사사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엘리 밑으로 들어갔을 적에 어떤 말이 나오냐? 3장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거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인 거예요. 사무엘상하를 열어내는 키워드예요. 무슨 키워드냐? 읽어낸 대로 볼게요. 사무엘상은 두 명의 지도자를 낳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낳는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예언자 사무엘을 배출해 내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외에 등장하는 뭐 사울 이런 사람들은 사실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비중이 있겠죠. 초대 왕이고 뭐 처음엔 그래도 꽤 잘하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크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이 사무엘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 자기 기쁜 대로 행할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죠. 설교 뭐 잘하는 사람들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죠? 다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온데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시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모세와 견주어 삐까삐까 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를 낳았다면 사무엘은 뭘 낳은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낳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둘이 예, 라이벌이에요. 읽어볼게요. 아이를 가지지 못한 한나의 모습은 마치 왕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흡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간청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나와 그녀의 아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한 여인의 기도, 한 여인의 이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면 이 이스라엘 전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감히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이거 읽을 때 우리가 늘 항상 비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데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왕을 요구했다. 이게 실수라는 거예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실수는 많지만 큰 죄악은 아니에요.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죠. 읽어볼게요. 대리통치. 우리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을 분명한 실수라고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창조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모든 걸 통치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스스로 통치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울 계획을 품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요구한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문제는 왕을 요구한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가 밑줄 그어놨죠? 어디가 틀렸다고 밑줄 그어놓은 거예요? 같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8장 19절에 20절 이렇게 써있어요. 백성이 사무엘 말기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으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같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분되고 구별되어진 삶,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그것을 알려주고 이끌어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맞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쟤네같이 되고 싶어요, 쟤네처럼 살고 싶어요, 쟤네가 가진 문화 그대로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왕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거절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저기 이제 흔히 말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뭐 대단한 뭐 거룩한 나라에서 뭐 그런 종교 행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때로 내게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지 뭐 내가 일주일에 뭐 교회를 몇 번이나 가고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뭐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각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뭐 됐다고 얘기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 같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이랑 같아지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것들이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좋은 게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거라면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은 제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사사기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사는 왕 같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은 세습이에요. 사사는 세습되지가 않아요. 그죠? 삼손 다음에 삼손의 아들이 뭐가 되거나 뭐 기드온의 아들이 뭐가 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부르심 받고 선택받은 자가 한 번 쓰임 받고 끝나는 거거든요. 세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냥 사사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하면은 대부분 이제 군사적인 어떤 행위였지만 너 이거 해 그러면은 그것이 율법이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사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사무에서 와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도 아니고 그렇게 한 번씩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기 저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일하게 회복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 왕이라는 거죠. 다윗 왕. 그죠? 나는 저들과 다를 것입니다. 저기 가나안 족속들과 나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유일한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그거 아이 뭐 그래. 나 저렇게 되고 싶어 해서 빗나가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길이 아닌 뭐 사울의 길, 뭐 누구의 길, 뭐 여우 누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시고 읽어나시면 제가 지금 뭐 사실 다윗의 얘기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싶으셨지만 다윗의 얘기는 안 합니다. 사기 때는 이제 오기 때 넘어갈 거고 왜냐하면 요거를 설명해놔야 다윗 얘기를 해도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래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요 세상의 선택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결정은 세상의 결정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삶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윗의 길로 가고 있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이죠. 설 때 혹시라도 제사를 지내고 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것과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고 있습니다. 처절한지 알아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만큼은 지켜내야 되느냐? 나는 그래도 이 자른 다릅니다. 내 마음은 다르고 내 삶은 다릅니다. 비록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쥐어받고 그런 쌍욕을 들으면서 내 이 제사에 참여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라는 것을 말 한마디에, 행동 한마디에, 인사 한마디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우리는 품어내면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설이라고 빠지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분량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읽어나가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아주 작은 모양이라도 다 발견케 하여 주시옵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 정말 싸워서 다 점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것 하나 다시금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